선지자 예후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던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26년쯤에 바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그러나 역시 이 엘라도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르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엘라는 결국 통치를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시므리에 의해 암살당했죠. 그러면서 이 시므리에 의해서 바사의 가문은 예후에 의해 예언이 되었던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되는데, 특히 남자는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 그러니까 그의 바하사의 통치를 따랐던 모든 그 관계된 사람들까지 남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진멸됐던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27년에 바하사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 되었고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시므리의 짧은 통치에 대해서 살펴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모반해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 군사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기브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말은 현재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이 비상시국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라 왕은 시나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취해 있었습니다. 참 나라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방탕하게 살았던 모습을 지금 대변하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엘라를 시므리가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왜 7일밖에 못된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과 군부 세력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순간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모반을 꾸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시므리는 모반을 위해서 이전부터 뭔가 차근차근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러한 비상시국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시나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며 방탕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전부터도 실망이 왔지만 지금 너무나 너무나 큰 실망이 되어서 순간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왕을 암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참 많은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이제 후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자신에게 나름 일부의 군 세력이 있으니까 그군 세력을 동원해서 바하사 가문에 속한 남자를 친척과 친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멸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때 시므리가 왕을 모반해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됐다,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전쟁 중에 있던 군인들에게 소식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기브돈에서 전쟁하던 군사들은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우리는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모아진 거예요. 자, 왜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는 반역이 두 번이나 반역이 일어났지만 이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군사들이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시므리는 왕위를 찬탈할 만한,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도 인정할 만큼의 명분이 없이 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왕의 자질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이 모반했다고, 저런 사람이 왕이 됐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 아마도 군사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은요, 군부 세력의 실세였던 자신들의 군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전쟁터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던 이 오므리는 기브돈에서의 전쟁을 잠시 멈추고 시므리가 있던 수도 디르사로 군사들과 함께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기까지의 과정이 며칠 사이 이루어진 거냐면 시므리가 모반을 한 이후로부터 7일 안에 이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 가문의 사람 멸절하는 일들, 소문이 거기까지 가고 오므리를 왕으로 즉위식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오므리가 군사를 데리고 성을 에워싸기까지 딱 7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왜 시므리가 통치기가 7일밖에 안 되느냐? 오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성을 에워쌀 때까지 7일 걸렸기 때문에 그나마 7일 걸린 거예요. 아마 이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오므리의 통치 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겠지요. 매우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지 세력이 미약했던 시므리는 군지휘관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왕궁 요새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록된 왕궁 요새라 함은 아마도 왕궁 내에 있었던 특별히 높은 곳에 있었던 최후의 요새와 같은 처소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시므리는요,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와의 싸움은 아무런 승산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는 그 요새로 올라가서 궁 어디에 불을 지른 것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자기가 있는 부근에 불을 질렀겠죠. 그래서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과도 같은 모습을 띈 것이죠. 이렇게 7일 만에 암살하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게 된 이 시므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었던 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시므리의 통치 기간이 고작 7일이에요. 이 7일의 통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조금 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7일 동안 한게 뭐가 있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므리를 향한 이 평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선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으로 있었던 7일에 대한 7일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므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은 선조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또 선왕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도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서서 살아온 인생이었으며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또 이끌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우상 숭배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뭔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명분이 없이 이 엘라 왕을 죽인 것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분까지 생각하느냐? 훗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 이세벨이 요람 왕을 죽인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후의 역사 속에서 시므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어떤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이름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0절에도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기지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반역을 조금 더 강조하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왕정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모반이 되풀이되는 왕정 역사를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어느 누구 하나 역대지략을 보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는 그런 인물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16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시므리가 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므리가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므리와 같이 군부 세력의 한쪽 실세였던 디브니가 등장을 합니다. 디브니를 따르는 군 세력들은 오므리의 왕이 됨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한다라고 하면서 오므리와 함께 대적 세력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두 세력이 한동안 왕권을 두고 왕의 자리를 두고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 내전이 이후의 기록들을 잘 비교 종합해 보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약 5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시므리든 오므리든 디브니든 어느 하나 인정할 만한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니들이 왕권을 두고 싸우고 싶어? 왕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건데 어느 세력 하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내전을 벌이는데 동족이 싸우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싸웠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5년간 내전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디브니가 죽으면서 이 왕권 다툼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온전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23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 시작. 유다의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오므리의 통치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의 기간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므리는 남유다의 아사왕을 기준으로 볼 때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를 죽게 하고 왕이 되는 듯 했지만 디브니와의 내전을 5년간 치르고 나서야 남유 정식적으로 왕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아사왕 31년 되는 해. 자, 그러면 남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이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므리가 남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죽었다라고는 의미에도 동일해요.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가 아사왕 38년이에요. 그렇다면 아사왕 31년에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를 하고 38년에 죽었으면 실제 통치기간은 8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본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즉위했다는 얘기잖아요.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통치기간을 8년으로 말하지 않고 12년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오늘 성경이 오므리의 통치기간을 12년이라고 한 것일까요? 공식적인 즉위식은 남유다의 아사왕 31년에 행해졌지만 그의 통치는 남유다 아사왕 2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이어서 붙었냐면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런 표현이 붙은 거예요. 이 디르사에서의 통치 6년은요, 내전을 겪었던 5년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바로 이 이후에 무슨 일을 벌였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서 거의 7년 가까이, 7, 8년 가까이를 거기서 통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디브니와의 내전을 행했던 기간을 포함한 6년간 수도는 디르사였고, 그 내전을 다 마치고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되자 오므리는 사마리아라고 일컫는 산, 그러니까 그때는 사마리아 일컫는 것은 아니죠. 이 오므리가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붙인 거니까. 그래서 그 산을 하나 사서 거기서 성읍을 건설하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후에 수도를 그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다왕 아사 통치 38년까지 오므리가 통치를 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시작.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므리는 왜 사마리아 산을 사서 성읍을 건설하고 수도로 삼은 것일까요? 사마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7km 정도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중요한 것은 이곳이 긴 능선으로 둘러싸인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새와 같은 지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하기가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군사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고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산 위로 딱 올라가면 뭐가 딱 한눈에 보이냐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고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의 남부와 북부를 잇는 도로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움직임이 있는지를 다 관찰할 수가 있는, 관측할 수가 있는 그런 산이었기 때문에 요새로는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남유다를 견제해야 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기에는 최적화된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자, 이런 곳을 사서 수도로 건설을 한 오므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입장에서 취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타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좀 있는데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왕이 된 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왕으로 즉위할 때도 즉위식을 거행할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었어요. 제사장의 승인 없었어요. 국민들의 환호성과 함께하는 동의 없었어요. 완전히 무시됐죠. 이것이 보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승인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 제사장을 통한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승인이 제사장을 통한 기름 부음이고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승인을 하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동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왕이 즉위식의 내용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시됐어요. 그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그런 판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또한 오므리는 수도를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도 신앙적 명분은 전혀 없이 자신의 정치적 안목과 군사적 이해를 가지고만 수도를 옮겼으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양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 속에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역시나 이전의 왕들도 그래왔듯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점점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한테는 이전의 왕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역시나 오므리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조금 다른 건 뭐예요? 이전의 왕들보다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첨가된 것 외에는 다 똑같죠. 자, 이런 이해를 조금 내려놓고 그냥 외적으로만 오므리를 보면 정치적 군사적 시선으로만 오므리를 보면요, 오므리는 리더십이 매우 출중했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왕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이 어떠 있는가? 정치적으로 어떠 있는가? 군사적으로 어떠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가?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거나 빼앗거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뭐만 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만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대요. 왜 더욱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므리는요. 집권하는 동안 늘 어떤 위협 속에 있었냐면 그 근동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북쪽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차 이 세력을 키워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때 아수르의 이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두로와 동맹을 맺는 일에 성공을 했고 경제적인 교류를 증진시켜가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자행했냐면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개방 정책을 펼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에게 개방 정책을 펼치면 모든 문물이 교류를 이루어내면서 많은 것들이 활발해지죠. 근데 그 활발한 중심에 자연스럽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스며들어올까요? 우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 종교가 아주 공식적으로 수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혼합종교의 위험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거의 완전히 혼합종교의 양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므리에 대해서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바알을 중심으로 한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난무하게 만든 왕이라는 의미로 더욱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평가받은 오므리보다 누가 더 악했을까요? 그의 아들 아합이 더 악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미가서 6장 16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를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그 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자, 이 표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오므리의 율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아합집의 모든 예법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이전까지는요 그냥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향해서 그들의 습관대로 아니면 눈에 보았던 대로 그냥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 때 오면서요 우상 숭배가 정책화되고 어떤 성분법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큰 악을 저질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요. 이렇게 악한 통치의 흔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의 기록이 되었고 오므리는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38년쯤에 죽어서 사마리아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아사왕 시대에만 4개의 왕조가 등장을 했고 6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왕이 암살을 당했고 1명의 왕이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지없이 이 기록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6명의 왕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언제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더 여러 왕들을 더 살펴보게 될 텐데 과연 그 중에 어느 한 왕이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왕이 나타날까요? 어쩌면 또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듯이 반복되는 죄악의 그림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의 뿌리는 깊어질수록 잘라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뿌리는 깊어질수록 뽑아버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죄의 뿌리가 점점점 깊어져가고 있고 여러 갈래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끊어지기가 쉽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직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기회는 아직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빨리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에서의 절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른 시선으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탐욕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를 깨달을 텐데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성해지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지금 뭐 행복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어리석은 단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오해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좀 흘리면 어떻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뭐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잘 속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분명 죽음 이유가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잘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미혹 앞에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현실의 눈앞에 놓인 이 성공에 급급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좀 누리며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좀 많이 가지고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의 중심을 딱 놓고 비교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쳤냐면 그래도 세상에서 잘 되는 쪽의 열심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의 가치, 이 가치의 중요성을 어디에다 더 두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라고 형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소유해야 되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라고 미혹을 해도 하나님을 놓치고 달려가는 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통하지 않은 삶의 치달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좀 더딘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조금은 미련한 듯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가장 형통한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셔서 나는 지금 형통한 자인가?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살이에 너무 치여서 거기에 허덕이다 보니까 무뎌지고 무뎌져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저 내 인생 속에 2순위로 3순위로 4순위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가 잘 점검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기 위해 힘을 써주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